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어제 가자지구 남부 나세르 병원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격에 앞서 지역의 주요 의료시설인 나세르 병원을 일주일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 공격 과정에서 납치한 인질들을 이 병원에 억류하고 있고 사망한 인질들의 시신이 병원에 있을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최근 석방된 한 인질의 지난달 진술을 인용해 당시 나세르 병원에 20여 명의 인질이 억류돼 있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나세르 병원에 대한 작전이 정밀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의료진이나 환자들의 강제 이송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을 피해 나세르 병원에 피신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 이주민들에게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떠나도록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하마스 소속 구급차 운전사 등 하마스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3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에 가담했거나 무고한 민간인들 뒤에 숨어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병원에 감금한 하마스의 테러범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인질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 보장의 긴급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국가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수십 발의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슬람 저항군 전사들이 레바논 국경 인근 이스라엘 마을인 키르야트 시모나를 향해 카투사형 로켓을 수십 발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날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와 사와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대한 첫 번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14일 이스라엘 북부 사페드 마을을 겨냥한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응해 전투기 등을 동원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 군시설 등에 보복 공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동맹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거의 매일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등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실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오후 1시부터 7시 30분 사이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 내에서 홍해의 선박들을 향한 발사 준비가 된 이동식 대함순항 미사일 7기, 이동식 드론 3기, 폭발물 탑재 수상무 인정 1척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영내 미 해군 함정과 상선들의 임박한 위협이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 통제 지역으로부터 발사된 각종 미사일을 추적 또는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후티 반군에 대한 선제 타격을 최근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고위 관리가 어제 만나 상호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이날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알리 아크바르 아마디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과 중동 중앙아시아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파트루셰프 서기와 아마디안 사무총장이 양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은 두 관리가 테러 대응과 정보 보안, 그리고 서방국들의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호 경제 안보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의 내정 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에 맞서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깊어지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일본이 양국 관계 전망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다면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대북단체 등이 거래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행정부에서 허가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을 안 해도 되도록 제재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일부 눈이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16도에서 0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앞바다 1 내지 2m, 서해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깊어지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표 2주년을 맞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과로는 미한일 협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랄의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15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동맹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랩 후퍼 선임국장은 이날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 토론회에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과 함께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랩 후퍼 선임국장은 북러 관계 심화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그 협력의 일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made public some of the cooperation certainly that Russia is getting from the DPRK, but exactly as you indicate, Russia has a lot to offer back.
이어 하지만 러시아도 북한에 제공할 것이 많다며 이 관계는 지금뿐 아니라 수년에 걸쳐 서로가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변화의 유형에 대해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랩 후퍼 국장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심화되는 북러 관계 때문에 매일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범정부적 차원뿐 아니라 동맹들과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 후퍼 선임 국장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와 12월 서울에서 개최한 3국 국가안보보좌관회의에서 이미 매우 강력한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We obviously already had a really strong framework in the Camp David Summit for U.S. ROK Japan collaboration. But out of a
현재 북러 관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하기 위해 미한일 여러 기관과 부서 간에 더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전에 대응해 세 나라보다 더 협력해야 할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랩 후퍼 선임국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협력국들도 북러 밀착에 관심을 갖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토와 유럽연합 파트너들에게도 북러 협력이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그 방향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카밀 도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북러 관계 심화는 국제사회 전체가 면밀히 주시하고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certainly from the U.S. government called on oth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peak out with a unified voice.
도슨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게 단합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해왔다며 또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미국이 이룬 성과 중 하나로 미한일 협력 심화를 꼽았습니다.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들 중 국방 분야 과제들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지난해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은 국방부에 과제를 줬다며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2023년 말에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Historic summit last year tasked the Defense Department with a few go-dos. In terms of developing a new effort to link together.
이어 또 다른 목표는 3국 연합 훈련을 더 빈번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단연간의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2023년 말에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트너 차관부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래 동맹국, 파트너들과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많은 성과를 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도 미한일 정상회담은 3국 관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엄청난 미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레프퍼 선임국장은 북한의 일부 수사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함께 취한 특별하고 새로운 국방 조치로 3국의 억지력과 협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이나 파트너들이 북한과의 관여를 원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며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 한일 대북 안보 공조 강화와 외교적 고립 심화에 맞선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도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이런 입장이 개인적 견해라며 자신이 공식적으로 북일 관계를 평가할 위치에 있진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 국가 지도부는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기시다 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발언이 과거의 속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북일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진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일본을 향해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으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서 기시다 총리의 관련 발언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했지만 북한의 대외 총괄 역할을 맡아온 만큼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에 유의하고 있다며 김 부부장이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응한 미한일 안보 공조의 균열을 내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띄운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납북자 문제는 북일 정상 간 정치적 결단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저조한 국내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는 기시다 총리로선 북일 정상회담 카드가 매력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 명예 교수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도전하고 있는 11월 미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 일본과 양자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을 가지면서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해서 하나의 그걸 억지력으로 삼고 공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의 일환으로 우선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한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은 거라고 봐야겠죠.
기시다 총리는 그간 일본 정부의 수권 과제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와 북한 노동당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비록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했지만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 측의 긍정적인 태도가 저변에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일본이 납치 문제 배제를 달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의미 없는 대화임을 북한도 알 것이라는 게 임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 대화 재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어서 대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인다면 상호 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가장 민감한 납북자 문제 그리고 핵미사일 문제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속내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일본 정부는 현재 납북자 12명이 북한에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북한은 아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은 오랜 시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해법을 찾는다면 실무 접촉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일본과 수교까지 이루어지면 경제적, 안보적으로 크게 유리하겠지만 대화가 진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한일 공조의 균열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며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미한일 공조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기시다가 그렇게 만난다고 해서 한미일의 기본적인 협력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이나 일본 공이 이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거 그거는 현존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이 결정적으로 위협의 요소를 제거하거나 낮추지 않는 한 그것이 변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김 부부장의 담화가 한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수립에 발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때문에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세기 넘는 형제국이었던 쿠바의 새로운 선택에 충격을 받은 북한이 일본과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교적 고립 이미지를 벗고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뭔가 한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펴고 한미일의 고립 정책을 타개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쿠바와의 수교가 크게 타격으로 다가오니까 이거를 만회하려는 그러한 정책적인 또 하나의 수가 필요했던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일 간 접촉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일 접촉을 포함해 북핵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미한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인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일부 제재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대북 단체 등이 거래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행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15일 대북 제재 규정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은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하며 이 문건을 다음 날인 16일 연방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이 예고된 규정은 북한과 관련한 미국인의 비영리 활동에 대한 것으로 일부 관련 내용을 변경 혹은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비정규기구 NGO가 거래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점이 주목됩니다. 현행 해외자산통제실의 관련 규정은 비정부기구가 인도주의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 정권으로부터 허가증 혹은 면허, 공공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 정권과의 모든 거래를 승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해당 거래가 북한 노동당과 연계되거나 노동당에 혜택을 주는 경우, 북한의 군이나 정보기관, 사법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별도로 공개한 설명자료를 통해 비정부기구가 북한 보건성과 협력해 북한 내 식수사업을 지원하고 세관당국과 협력해 인도주의 관련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이번 개정이 허용하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반면 북한 노동당 혹은 대북제재 규정에 의거해 제재된 개인에 대한 서비스 수출이나 재수출, 자선기부, 이들의 이익을 위한 거래는 승인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비영리 활동의 범위를 소폭 늘렸습니다. 현재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과 상업거래를 할 수 있는 비영리 활동을 재난 등에 대한 식량, 의약품 제공 등 인도주의 행위와 북한 주민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정보 접근 등 민주주의 구축을 지원하는 행위, 전염병 예방과 깨끗한 물 지원 등 비상업적 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군축과 평화 구축,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도주의 관련 행위를 관련 활동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규정도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 혹은 재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경우 해외자산통제실에서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새 규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비정부기구 등이 대북활동을 하기 위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물론 해외자산통제실의 승인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 규정은 이 같은 이중 절차를 없앤 것입니다. 다만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인이 별도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인도주의 목적이라고 해도 상무부의 정식 허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에 미국 출신 언론기관의 활동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해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보도를 목적으로 한 미국 언론인 등은 북한 내 지국 설립이나 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북한 정권과 이에 따른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재 활동이나 물류, 사무실 운영 등을 돕는 북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하고 통신시설을 활용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새 규정은 명시했습니다. 다만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자료에서 2017년 9월 1일부터 미국 여권으로는 북한으로 입국하거나 북한을 경유해 여행할 수 없다며 언론인 등이 국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2017년 9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처음 시행한 이래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전문기자나 언론인, 국제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요원, 긴급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특별 승인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핵협의 그룹 주관부서가 국방부로 전환되더라도 양국의 여러 부처가 여전히 참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호주, 일본과 다자간 정보 공유와 대화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5일 미한 핵협의 그룹 NCG가 백악관 국간보회의 NSC와 한국 국간보실 주도에서 양국 국방부 주도로 전환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양국 국방부가 미국 NSC, 한국 국가안보실과 협의해 NCG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등 미한 동맹의 여러 부서와 부처, 기관이 NCG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전환은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NCG는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양국의 지속적인 협의체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양국 국방부는 공동의장으로서 NCG 업무 흐름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여름 서울에서 개최되는 3차 NCG 회의 의제에는 정보 공유, 협의, 계획, 한미 군 통합, 전략적 소통, 연습, 리더십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NCG가 향후 일본과 호주 등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까지 망라한 협의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특히 한국, 호주, 일본과 다자간 정보 공유와 대화를 위한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협력 강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이에 대응하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은 영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역량, 개념, 배치, 훈련, 맞춤형 옵션을 효과적으로 혼합해 적의 강압과 공격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접근 방식의 기본은 핵 억제 정책, 전략적 메시지, 집단적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적 접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NCG 공동대표인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와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협의를 갖고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14일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합의된 문서에는 특히 NCG를 미한 양국의 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NCG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결과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미한 양자간 협의체입니다. 양국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서울과 워싱턴에서 1차와 2차 회의를 연대 이어 오는 6월 서울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한 외교 차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규탄하는 한편 미한일 3국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신임 부장관이 15일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캠벨 부장관과 김 차관은 새로운 직책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보와 번영에 있어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캠벨 부장관과 김 차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점점 더 적대적인 수사,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민을 상대로 사용할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영내와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캠벨 부장관은 한국이 다가오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보좌관 겸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지낸 캠벨 부장관은 최근 국무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캠벨 부장관이 한국 측 대화 상대와 전화통화를 한 건 부장관 취임 이후 이날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두 사람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차관이 캠벨 부장관의 취임 인사를 겸한 첫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한미일협력, 북핵과 북한 문제 및 주요 지역 글로벌 현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차관은 캠벨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캠벨 부장관이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역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 차관과 캠벨 부장관은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을 거듭하며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러북 간 군사협력에도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이 제공하는 차관이 막혀 양국 무기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국과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간 전략적 동맹 유지가 폴란드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과의 무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최근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산 무기 인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에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측과 체결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과 체결한 집행 계약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군사 장비가 체계적으로 폴란드에 인도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브라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8일 한국산 무기 자체는 즉시 구매가 가능해 큰 장점이지만 자금 조달을 위한 한국의 대폴란드 차관이 막히면서 한국과의 무기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계약 파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코시니아크 카미시 장관은 당시 폴란드 라디오 방송 Z에 출연해 한국이 부분적으로 제시한 무기거래 대출 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의 신용 제공은 너무 약해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금융 제한은 우리가 이해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며 무기거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폴란드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재정 원칙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와 한국 간 전략적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폴란드 안보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정당화된다고 부연했습니다. VOA는 한국 국방부의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을 크게 늘리면서 한국과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7월에는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등 한국 방산 기업들과 한국 전차 및 무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300문 도입에 합의했으며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경공격기 FA-50도 수입한 바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미 지난해부터 폴란드에 1차 인도되기 시작했지만 2차 무기 인도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 제공하는 금융지원 대상입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필요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금이 한도에 다다르면서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총선 등 정치적 일정으로 인해 표결은커녕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제이 그즈부 폴란드 의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11일 폴란드 언론 매체인 PAP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폴란드를 방문한 한국 대표단과 무기 조달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이 조만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 확대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등 한국경제 전문 매체들도 지난 13일 엄동환 한국방사청장이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그즈부 위원장과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 청장은 한국과의 무기 거래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한국의 대폴란드 차관이 막혀 계약 파기 우려가 폴란드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수출입은행법 개정 추진을 알리며 진화에 나섰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안보와 인권 문제를 연계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촉구했습니다. COI 보고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한국 정부가 지지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14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위와 국제사회에서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 한국의 역할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몇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간 한국과 해외의 비정부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무기개발과 어떻게 직결되는지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할 것을 관련 정보들에 촉구해왔다며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유엔 메커니즘을 통한 정보수집 노력을 뒷받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작성을 인권 최고대표에게 요구하고 해당 보고서의 준비와 발표를 지원할 수석 전문가를 지명하는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북한 정권이 자행한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향후 설립될 메커니즘에 필요한 사건 파일을 구축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인권이사회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부기관들은 향후 형사기소를 뒷받침할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한편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가속함에 따라 불거지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다른 국가 정부들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기저에는 강제 노동, 전체주의적 억압, 지도부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정책 등과 같은 인권 탄압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주요 제재 다수가 인권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인권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않는 이상은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포럼에서 무기와 인권 두 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는 이번 서한에서 북한 외에도 중국과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올해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리 검토에서 중국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 송환을 규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자의적인 대규모 구금, 고문, 강제 실종 등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보다 명백하게 중국 정부를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한국 외교부에 이번 서한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을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조태열 장관은 15일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유린이 여전히 심각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핵 등 안보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계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이 낸 벌금이 북한 등 테러 지원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북한의 억류로 아들을 잃은 원비어 씨 부부와 북한에 나포됐던 푸에블로호 승자원 등이 수혜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8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대북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의 벌금이 더해졌습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3 회계 연도 동안 총 12개의 사건에 대한 벌금을 피해 기금으로 예치했으며 이 중 3건은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것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세 건은 기업 두 곳과 개인 한 명의 벌금이었는데 이들이 납부한 벌금 총액은 약 779만 달러였습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등 특정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기업 두 곳은 인도네시아 소재 종이 제조업체 PT-BMJ사와 호주 물류기업 톨홀딩스로 나타났습니다. PT-BMJ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96만 달러 상당의 담배용 종이를 북한의 대성무역 총회사에 수출한 기업입니다. PT-BMJ사는 2021년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미국 정부와 156만 1,570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톨홀딩스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대상자와 2,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22년 톨홀딩스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받기로 한 것입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에 자금을 떠한 개인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버질 그리피스 씨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지난 2022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63개월의 실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받았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낸 벌금이 테러 피해자들의 기금으로 충당됐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회계연도 동안 피해자 기금으로 충당된 기업과 개인의 벌금은 약 4,405만 달러입니다. 이 자금은 기존에 납부된 다른 벌금에 더해져 미국인 테러 희생자 등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직계 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은 최대 3,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 3곳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가 북한과의 불법 담배 거래 혐의를 인정해 33만 2,500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으며 6월에는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같은 혐의로 약 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11월에는 북한 등 제재 대상국 출신 사용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방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43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이 벌금 납부를 마치면 테러 피해자의 기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미국인도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인 만큼 북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도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 숨진 오토원벼의 부모가 이 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법원은 북한 정부가 원벼의 부모에게 약 5억 달러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 중 일부도 이 자금의 수혜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역시 미국 법원으로부터 1인당 9,700만 달러에서 약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었습니다. 그 밖에 2021년 법원으로부터 북한의 23억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푸에블로호의 또 다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도 이 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을 저지할 최선의 방안은 강력한 물리적 대응뿐이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를 느껴야 현재의 공세를 멈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39실 고위 경제 관료를 지낸 리정호 씨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실제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군사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담은 공동 기고문을 발표한 리정호 씨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포사격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즉각 원점을 타격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가 미사일 발사할 때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또는 도발했을 때 그 원점이나 그 지도부를 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놈도 겁을 먹고 핵 도발을 하려고 하지 않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런 제동이 없잖아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모한 그런 도발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리정호 씨와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에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군사적 대응을 하고 핵무기 사용 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한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고 김정은이 상황을 오판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는 김 위원장의 행동은 미국과 한국이 자신을 실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리정호 씨는 북한은 자신들의 핵 역량을 무력화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상황도 매우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팀 스피릿 훈련 같은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내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보면은 미국이 뭐 3월 달이 되면은 이거 팀 스피릿 훈련도 하고 정기적인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항공모함이 뭐 주척 세척시 들어오고 B-50이라든지 B-1B라든지 하는 전략 폭격기들이 그 들어올 때는 좀 겁이 나서 했는데 계속 그것이 만성화되다 보니까 북한 지도부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리정호 씨와 기고문을 공동 작성한 맥스웰 부대표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역사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미한 동맹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다면서 억제력은 유화적인 대응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동맹이 강할 때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발에도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에게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긴장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 내부의 심리에 정통한 전직 북한 고위관리와의 정책 재원 협력은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learned a lot from Ri Jung-ho. I've talked to him a lot over the last few years, so he really helps me to understand the North Korean situation.
And 핵무기와 미사일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김정은이 북한 주민에게 한 약속이 깨진 약속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정호 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통찰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을 다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두 전문가들의 견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반격하고 다음 단계로 북한의 긴장 격화를 저지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Got to be prepared to say, look, Kim Jong-un, if you strike one.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를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를 점검하고 무인 항공기 드론을 격추하며 북한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현시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도발에 미한 양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격화를 바라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워싱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맞대응보다는 더 나은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두 북한의 활동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면서 안정적인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리정호 씨는 그런 견해도 단기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것이 30년간 지속돼 왔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응에 맞설 역량도 용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1년, 2년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30년 동안 계속 북한이 그렇게 할까봐 키울까봐 조심스럽게 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실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응해 단순 방어를 넘어 격퇴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존 플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부는 지난 2022년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압도적 보복 조치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플럼 차관부는 방어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 포괄적 격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미사일 발사 전 단계를 지칭하는 발사 왼편 전략뿐 아니라 발사 직후를 의미하는 발사 오른편에서도 모두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북한의 대남 도발 시 강력한 대응 타격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육군 5군단 항공단을 방문해 적 도발 대비 태세를 현장 점검하는 자리에서 대남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항공기가 있다면 신속히 출격해 끝까지 추격하고 주저함 없이 격추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도 현대전에서 드론은 유사시 적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주 작전 수단이라면서 적이 도발할 경우 다시는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유럽연합과 체코, 캐나다가 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13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이날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의 성과와 과제 등을 묻는 BOA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2014년 COI의 조사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건설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많은 도전이 있지만 이유는 이것이 잊힌 위기가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EU가 주도하는 결의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하면서 북한의 유엔 제도, 특히 특별 보고관과의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유엔은 북한의 만연한 면책 문화와 인권 침해 및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의 부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유엔 및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2013년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COI는 약 1년 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일부 인권 침해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자들, 이를 승인하고 반관한 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상황을 회부하거나 유엔이 임시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체코 정부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자국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13일 BOA에 체코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COI 설립을 지원했다며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의 전 범위를 상세히 다루고 분석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체코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인권 최고대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 참여하고 공동성명 발표에도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한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OI 보고서의 직접적인 산물인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포함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COI 보고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는 북한 상황을 다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도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이날 VOA에 캐나다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임무를 부여한 독립적인 조사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결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5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보편적 정리 검토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캐나다 글로벌부는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협력하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3년은 시리아 민간인들에게 비극적인 해였습니다. 유엔의 게이르 페데르센 시리아 특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 또는 부상당했으며 고향을 떠나 구금 그리고 납치되어 오늘날 이 문제는 지역으로 확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페데르센 특사는 시리아와 비시리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최대 자제하고 전국적인 휴전을 위해 시리아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미 대표부 차석 대사는 2024년이 시작됐지만 시리아 정치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게 막혀 있으며 시리아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or more than 12 years, the Assad regime has waged a brutal war against the Syrian people. On top of that, Syrians are still reeling from the devastation.
우드 차석 대사는 지난 12년 동안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국민들을 상대로 잔인한 전쟁을 벌여왔다며 특히 시리아 주민들은 지난 2월에 지진의 파괴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아사드 정권은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시리아 북서부에 있는 자국민들을 겨냥해 공격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전쟁의 책임이 아사드 정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드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말에 유엔 총회는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공동 제기 결의안에 투표를 실시했다며 그 내용 중에 화학 무기의 사용, 자의적 살인, 고문과 학대, 부당한 구금, 강제 실종,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larmed by the reports that violence has reached its worst level since 2019. The hundreds of civilian deaths caused by the regime.
우드 대사는 우리는 폭력 사태가 2019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보고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리브에서 발생한 아사드 정권과 러시아의 공세로 수백 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문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의 기반시설 파괴와 인도주의적 운영에 대한 위협은 추운 겨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시리아 정권이 자의적으로 구금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고 실종된 수만 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유엔 회원국의 대다수 요구에 동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드 대사는 우리는 이 문제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in these moments that we must persevere and remain committed to achieving a Syrian-focused and Syrian-led solution.
우드 대사는 우리는 분쟁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해법인 유엔 결의 2254호에 따라 시리아에 초점을 맞춘 시리아 주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인내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국민들은 너무 오랜 시간 인내해 왔다며 그들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포함해 열심히 싸워온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